네, 오늘 이 예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하루를 어떻게 맞아야 하나.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굳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 이리 나오느라, 세상 밖으로 나오느라 해서 불러낸 게 교회예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마땅히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죠. 세상은 죽음의 현상들로 살 것이고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생명의 현상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막 생기가 느껴지고 기쁨도 있고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기쁨도 생기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인가? 그걸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더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을 남겼어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 자신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는 감옥이라는 세상에 있었고 죄수라고 하는 세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지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있을 때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고, 감옥에 있어도 다른 죄수들과 구별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왜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 교회 본질은 뭔가? 그런 얘기에 대한 답을 들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한번 더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복습입니다. 복습하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같이 흠이 많고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넌 내 아들이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받은 것 너무 감사해서 그 그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왜 교회입니까? 구별되어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됐단 말이죠. 세상은 날마다 죽어가는 곳이라면 교회는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곳이고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뭐 전략은 성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기본 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구별되지 않으면은 전략은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치 C.S. 루이스가 그가 마귀의 입장에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없앨 건가? 교회를 약화시킬 것인가? 교회를 타락시킬 것인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거기 전략본부에는 문헌부도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전문적인 부서예요. 여러분, 구별되어도 어느 정도 구별됩니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 구별됨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줘요. 어둠과 빛의 구별이란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의도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부르심의 소명대로 합당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불러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이 어디 있어요? 이 통일은 유니티를 말하는 것이지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은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단 하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림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를,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된 거죠. 인간이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명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듯이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아니, 몸에 우리가 사지가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도 다르고 뭐 코도 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서 불편합니까? 세상은 다른 걸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복을 입히고 동일한 생각을 주입시켜서 세뇌하고 이념화해서 획일적인 것을 만들어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다름을 인정하는 몸이에요, 몸. 그러면서도 손은 발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장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합당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그래요. 이 일치하다, 뭐 어울리다, 이 균형을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자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교회는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보면 부조화스럽겠죠. 왜냐하면 세상적 질서를 거부하니까. 세상은 위계 질서지만은 교회는 그 위계 질서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위기는 뭐예요? 항상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 들어온 거죠 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통 세상 투성이죠 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됨을 합당하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가? 그게 2절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교회다워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 뭐, 아니, 부부도 하나가 안 되고 자식들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뭘 하나 되겠어요? 인간은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톱만큼만 달라도 그 꼴을 못 참는 게 인간인데 무슨 하나는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답다는 것은 그걸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만들어 놓은 것을 깨박치지 않고 성령이 만들어 놓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게 교회됨, 교회다움, 교회스러움, 교회의 이 한 가지 미션,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잘 지키는 것. 어떻게 그걸 지키냐? 겸손과 온유로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라. 겸손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낮게 보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좀 한다고 그냥 그 저를 높게 만들면 교만이고, 설교나 저기 우리 형제들 앉아가지고 지금 이 기기를 만지면서 이 방송이 나가게 하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아니면 저분은 없으면 방송이 안 되지만 이 자리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은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겸손이 없어서 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는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권력욕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는데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무슨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온유란 뭐냐면은 뭐랄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오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겸손과 온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란 특별히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은 모세를 보고 모세같이 살인자를 갖다가 성질이 화도 갈갈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을 갖다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나중에 평가를 받아요. 물론 광야 40년을 견디고 나서죠. 그럼 모세는 뭐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겼다, 그런 뜻이고,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는 끝없이 인내했다, 견뎠다, 고난을 기꺼이 견뎌냈다, 이래서 온유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이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다움, 교회됨을 드러낼 수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오래 참음. 여러분 인내란 소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세상보다도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무슨 뭐 헐 사랑합니다, 뭐 주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아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달라요. 뭐 직업도 다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교회 안에 하나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뭐 직업이 뭐 세 개 있는데 하나는 뭐라더라, 대학 총장이 어렵고 뭐 종합병원 원장이 어렵고 대형교회 목사가 어렵대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안 오니까. 다 다른 사람이 와서 다 요구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냐는 말이에요. 뭐 대학이나 병원은 시스템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겠어요?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는, 사랑으로만. 사랑이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더 사랑한 건 자기 애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면서 사랑할까? 아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란 교회가 교회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됨, 교회다움, 교회스러움을 드러내려면 서로 용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 사고가 자주 나도 용납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자막이 틀리든지 뭐가 틀리든지 하면, 옛날에는 막 성질도 내고 했지만은 아휴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자막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자막이 거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 사랑 이런 게 우리는 배워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래요. 나한테 와서 배우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교회는 짐 지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멍에를 메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고 주님한테 배우는 곳이에요.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냥 평안이라는 줄로 묶어준단 말이에요. 교회란 평안의 줄로 묶여있는 샬롬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오면은 상처가 녹아요. 분노가 사라져요. 눈물이 나요. 서로 껴안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벌거벗어도 안전해요. 무장해제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만으로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뭐 세상은 맨날 현명하는 거죠. 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무슨 뭐 기업이 뭐 세워졌다가 뭐 사라졌다가 하고 뭐가 무너졌다가 세웠다가 맨날 그걸 하면서 가는 것이고 교회란 성령이 매는 줄로 평안으로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묶어놓은 걸 우리가 지키는 것, 그걸 우리가 풀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돼야 한다고요? 먼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평안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그 평안에 묶여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도 폭발 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지극히 1대1로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해산하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은 돈과 조직만 있으면 돼요. 사람과 돈만 있으면 운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념이든 무슨 가치관이든. 그러나 교회는 운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아니 부흥은 성령에 매는 줄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막 부흥하겠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되는 것. 그걸 우리가 리바이벌, 없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 교회됨을 사도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느냐? 자, 4절, 5절, 6절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공동체입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교단 교파도 많고 한데 그러나 인간이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정말 상체기를 내놓은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교단이 된 거예요. 원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힌 담을 그분의 육신을 찢어서 헐어버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는데 이것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다 쪼개놓는단 말이에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맹인들이 눈을 떴는데 또 파가 갈렸대요. 그래서 무슨 파로 갈렸냐니까 뭐 진흙파하고 비흙파가 갈렸대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맹인 하나 눈 뜨게 할 때 진흙으로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은 그냥 눈을 뜨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냥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고 너는 어떻게 눈을 뜨냐? 진흙을 발랐어. 나는 안 발랐는데. 그러면 눈을 뜬 게 아니야. 진흙을 발라야 돼. 침을 튀기고 발라서 그걸 뜨게 해야 돼.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대요.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눈을 떴다는 사실이지 뭐 침으로 눈을 떴건 뭐 흙을 발라서 떴건 주님께서 말씀을 해서 눈을 떴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눈을 뜬 게 중요하지. 근데 내 식대로 떠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대로 봐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 고집,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까? 이게 인간이 가르치기 시작하고 인간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제발 좀 선생 노릇하지 말라고 그래요.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엔 랍비라는 그 당시에 호칭 듣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듣기도 거북하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같은 유교적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만 읽어도 시험에 들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예요?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그 존재의 근원 한 분만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다른 것 보면은 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지도자 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장에 배 선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배 선장이 여러 대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여러 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딱 한 분이 예수님 한 분만 지도자지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주가 지도자네요. 강력한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지도자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들 지도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들 따라가다가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자는 그냥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 크고 싶으냐? 그러면 무릎을 꿇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으면 돼요. 베드로 같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그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앞에 나서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선생 보듯 하면 제가 참 큰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십자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다가 천길 난길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이란 양쪽이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한눈 팔면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안에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건 가장 약한 옆, 연약한 것을 섬겨주는 것을 뜻해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가 약한 부분을 섬겨주는 것이죠. 제가 아마 뭐 찬양 잘했으면 그냥 큰 소리로 맨날 찬양했을 거예요. 특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뭐 찬양 인도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죠. 뭐 그러나 뭐 제가 찬양하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겸손해져서 뭐 찬양은 좀 하시고 이러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북치고 창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요절 중에 하나예요. 우선 사도 바울은 구약이 정통하기 때문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부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 본인의 설교 주제에 맞는 이 서신서 주제에 맞는 그런 인용을 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가장 쉽게 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줬는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거 없습니다. 선물은 왜 가만 보다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 대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돼. 그러니 내가 종지만한 걸 가지고 있다가 선물 받으면 종지만한 은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물통만한 걸 들고 있다가 받으면 물통만한 은혜가 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그 용기대로, 용량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뭐 이렇게 특순 들었지만은 뭐 아유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다윗의 신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다 뭐냐면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육신의 생명, 이 피지컬한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받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그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다 이루셨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다윗이 비록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대적들을 끌고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를 다 풀어주고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 그 시온산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백성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노래했지만 그런 환상을 가지고 노래를 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 받아들이기로는 그런 이중적 중의적 의미에서 아, 이 다윗의 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적들을 사로잡으시고 승리하시고 개선의 행렬을 이끌고 다시 승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들으면 이거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한 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고 왜 다시 올라가셔야만 했나? 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또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으며 부활하셔서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심으로 이 땅에 결핍에 시달리고 부족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가 있으므로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엔 가정과 교회가 없으면 부족감의 문제, 결핍감의 문제, 불안감의 문제, 존재적 불안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느냐 쭉 설명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13절까지.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자, 오늘 조금 이걸 제가 그냥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요새 이 신사도 운동 때문에 조금 사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에요. 사도는. 따라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국한된 표현이에요.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권에 관해서 가장 오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너 직접 만났냐? 나 직접 만났다.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다. 나도 사도다. 이게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바울이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는 논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이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변호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도 예수를 보았다. 이게 사도의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이게 사도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도라고 지칭하는 요새 이 혼탁스러움은 나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초기 사도시대에 의해 계속되는 혼탁스러운 이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내가 나도 사도다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를 우리가 요한일서라든지 베드로스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정말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겸손과 온유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여러 나와요. 빌립의 내 딸도 선지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보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그 큰 세계적인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죠. 그런데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사도들의 사도권 아래에서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교회의 큰 틀 안에서 그들의 예언 활동을 말씀에 의지하여 했던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사도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내지는 사도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교회를 조금 위탁하고 본인이 옮길 때 맡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남겨뒀던 자들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누구냐? 목사와 교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섬김이, 그게 목사와 교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뭐라 그러나요? 그 이 전반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늘 말씀을 친히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친히 먹고 친히 서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국한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가 말씀으로 자라서 성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온전함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라게 할 것인지를 드러낼 때 온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여기까지 자라야 온전함이지, 여기까지 오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 성장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가 여기까지 자라야지 여기 피노키오 코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세포에 기억되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자라면은 소멸되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자라는 게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무한 성장하면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풀 블라스만다, 만개한다. 그게 온전함에 이른다는 제식의 표현이에요. 인간이 만개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게 가장 인간이 활짝 피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의 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균형을 이루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는 거죠. 그리고 알고 믿는 만큼 행하는 것이죠.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아는 건 없는데 믿는다, 그건 맹신이죠. 성경도 모르면서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아는 건 없는데 그게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고집스러워요. 어린아이들은 끝내 여러분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합니다. 늘 부딪히고 싸워요. 어린아이들은 이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서도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새로운 것에 잘 끌려요. 새롭다 그러면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 유혹에 빠지고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뭐 요새 애들은 뭐 약아가지고 어른들이 도와달래도 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어른을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답하라고 이렇게 요새 봤는데 하도 어른들한테 당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애들은 아직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하는 이런 자제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인데, 적어도 신앙에 들어왔다면,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됨에 대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교회됨, 교회다움,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쭉 얘기가 결국 오늘 보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 위에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뭐 다른 덩치를 키운다고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자라는 것, 생명이 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 곧 그리스도인 머리에까지 장성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뭐 해부학적 표현이라 그러나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뭐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다 우리 몸의 신체가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이거 뭐 끊어지면은 우린 죽는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은 끊어져도 살 수 있지만 어쨌든 머리로부터 연결되어야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발을 움직이려면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죠? 눈이 혀를 움직이려면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한 교회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있건 뭐 남미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어디에 있건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하다가 보면 한눈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정말 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때는 뭐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써놨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어보면 거의 99% 사실은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데 그분들이 먼저 물어봐요. 패스포트 컨트롤 하는데 저기죠. 공항에서. 신분을 안 밝혀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사랑 위에서 진리 위에서 교회 되어갈 때 진정한 교회됨이 드러날 때 이 땅 가운데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불안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세상은 불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역병이 아니었으면 전쟁이요, 전쟁이 아니면 기근이요, 기근이 아니면 천재지변이요. 어떤 일이 멈췄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뭐 유독 더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발표된 지 오늘로 딱 1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이게 공식 병명으로 이렇게 발표된 게 오늘이 지난 1년 됐단 말이에요. 어쨌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께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생존한 1년 기간이 그냥 불안하게 1년간 지낸 분도 계실 거고 별 상관없이 그냥 조심할 건 조심하고 마스크는 썼지만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지키며 평강을 누리며 평안에 매는 줄로 1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또 백신 맞을 때까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샬롬,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평안하게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왜 빨리 백신이 안 들어오냐, 나부터는 놓아달라, 그럴 것 없이 순서되면 맞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됨, 이 세상에서 교회됨이 필요한 까닭,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까닭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겠죠.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어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별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일이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잘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교회에 합당한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안다면, 그러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균형을 이루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관심 갖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탐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닮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의 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든든히 메워주는 것,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삼겹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평강의 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